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미국계 가스 공장이 테러 공격을 받아 한 명이 살해되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테러는 오늘 오전 프랑스 남동부 리옹시 인근의 이제르도 생 캉탱 팔라비에 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공장 정문에는 아랍어로 적힌 깃발과 함께 참수된 남성의 머리가 걸린 채 발견됐습니다. 프랑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다며 이는 테러 공격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또 이번 공격으로 적어도 두 명이 더 부상을 입었다며 공장 직원들은 모두 대피했고 공장 주변에 경계를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괴한이 차를 몰고 공장 시설로 들어와 폭탄을 터뜨렸다고 밝혔지만 공범이 더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르나르 카즈네브 프랑스 내무장관은 이번 사건을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로 규정했으며 체포된 용의자는 지난 2006년 이래 경찰에 알려진 인물로 현재 신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공장은 산업용 가스와 화학약품을 생산하는 미국 에어프로덕츠사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지중해 연안 휴양지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27명이 사망했다고 튀니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튀니지 내무부는 오늘 무장괴한들이 지중해의 유명 휴양도시 수세에 있는 임페리얼 마르하바 호텔 주변 해변가에서 총기를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정부 보안군이 즉각 출동해 대응에 나섰으며 적어도 무장괴한 한 명이 사살됐다고 전했습니다. 튀니지에서는 지난 3월 수도 튀니스에 있는 바르도 박물관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총기를 난사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살해한 바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중동국가 쿠웨이트 수도에 있는 시아파 이슬람 사원에 자살폭탄 공격을 가해 적어도 10명의 신도들을 살해했습니다. ISIL 연계단체인 나지드 프로빈스 측은 오늘 쿠웨이트 시티에 있는 이맘 사디크 모스크를 자신들이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살폭탄 요원이 금요기도회가 진행 중이던 사원 안으로 들어가 폭탄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최근 몇 주 사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아파 이슬람 사원 두 곳에도 비슷한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중국이 인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어제 발표한 연례인권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이 사회활동가들과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들을 투옥하고 소수계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가검열과 공산당 내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미국의 사회 문제 등을 다룬 보고서로 맞대응했습니다. 중국은 이 보고서에서 미국이 민권을 위협하는 총기 사용과 빈번한 폭력 범죄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 같은 공방은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비방보다는 상호협력에 집중하자는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벌어진 것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와 중동 사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모든 병력과 장비를 철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두 정상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빠른 속도로 세를 확장하고 있는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또 이란의 핵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협상에서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서방 6개국의 단합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난민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오늘 회의에서 지중해를 통한 유럽의 관문인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몰려드는 난민 4만 명을 앞으로 2년간 다른 유럽 나라에 할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지중해를 통한 위험한 항해에 나서고 있는 난민들의 주요 도착지여서 가장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난민 문제가 유럽 정세의 최대 도전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은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세계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at is partly, frankly, because of the efforts of this administration and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가 요덕 수용소의 수감자 명단을 유엔 인권기구 서울 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무기 거래 혐의가 있는 외국인과 해외 기관들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가했습니다.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씨의 방북이 이르면 다음 달 성사될 전망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비가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세계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지적도 상기시켰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5일 발표한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세계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와 기관, 관리들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고 결론 내린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인권 침해는 많은 경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유엔 보고서의 지적을 상기시켰습니다. 톰 말리노스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는 25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지도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t is partly, frankly, because of the efforts of this administration and our allies and partners in Japan.
미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가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권고사항들을 지원하고 북한의 인권 참상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공개 처형과 실종, 자의적인 구금과 고문, 강제 북송자들에 대한 처벌이 지속되고 있는 사실이 탈북자들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고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개 처형은 지난해 적어도 50건이 자행됐고 이는 관리들에 대한 숙청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013년 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 사실을 소개하고 그의 측근들까지 공개 처형됐으며 가족들은 적법한 절차 없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당국이 지난 2013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마약인 메탄페타민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남녀 두 명을 공개 처형했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내용도 전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처형들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 강화와 관련 있어 보인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분석도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형법상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탈북자들과 비정부기구들에 따르면 구금시설에서 고문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은 심한 구타와 전기 충격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기고 일어서거나 누울 수 없는 감방에 몇 주씩 감금하고 장시간 무릎을 꿇리는 여러 방식으로 고문을 가하고 있다고 국무부는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구금시설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정확한 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관리소에 수감된 사람만 8만에서 12만 명에 달한다는 한국통일연구원의 백서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수감자 수가 과거에 비해 줄어든 데는 북한의 정책 변화보다는 열악한 수감시설 상황으로 인해 숨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 당국이 북중 국경 감시와 경계를 강화해 탈북자들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을 도운 경비병들까지 처벌하고 있고 경비병들에게는 탈북자들을 사살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뚫고 중국으로 넘어가더라도 여성 탈북자와 노동자들은 인신매매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국무부는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가 북한의 대표적인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수용소의 수감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 명단을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는 26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요덕수용소에 수감된 180명의 이름과 나이, 수감 이유 등이 상세히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요덕수용소의 내 동료 수감자들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지난 2000년부터 3년 동안 요덕수용소에 수감됐다 탈북한 정광일 씨의 기억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정광일 씨입니다.
수감됐던 수감자들이 명단을 위주로 해가지고 특히나 저를 석방시켜준 요덕 15관리소 서림천 구역에 근무하고 있던 조의원들이 전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정 씨는 기자회견에서 요덕 수용소가 있던 서림천 혁명화 구역이 철거된 사실을 지난해 10월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앞서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에 있는 수용소를 대폭 확장해 요덕 수용소에 있던 인원들을 이곳으로 옮기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는 북한 당국은 명단에 담긴 180명을 포함해 400여 명의 수감자들의 행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은경 ICNK 사무국장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180명 행방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수용소가 어떤 형태에서 존재를 하고 있는지 분명히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ICG로 가게 될 중요한 첫 번째 근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최신상인 심철호가 고위 간부도청을 담당한 보위부를 비판하다 체포돼 요덕수용소에 수감된 일도 담겼습니다. 또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북한에서 진행됐던 대규모 숙청 사건인 심아조 사건과 89년 독일 유학 중이던 북한 학생들을 체제 전복 혐의로 수감한 사건 등 동료 수감자들이 연루됐던 사건도 공개됐습니다. ICNK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서울에 문을 연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ICNK에 따르면 북한에는 현재 4개의 정치범 수용소에 8만 명에서 12만 명의 주민들이 수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 당국이 공개 처형을 확대하고 정치범 수용소도 확장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러나 정치범 수용소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북한에는 범죄인 교화소만 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정부가 무기 거래를 통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을 포함한 제3국적자 7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26일 금융제재 대상으로 추가한 대상은 대만 국적의 개인과 기관 6곳과 시리아 소속의 기관 1곳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관련 혐의로 체포돼 미국에서 실형을 받거나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이나 관련 회사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만인 한 명은 무기 가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밀 가공 공작 기계를 북한에 판매한 혐의로 지난 3월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구 연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이미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나머지 대만인 두 명도 이 인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환 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한 지급과 영수허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관보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민이나 기업이 이들 금융제재 대상자와 외국환 거래법상 지급 또는 영수를 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무기 거래를 통해 북한으로 현금이 유입되거나 대량 살상 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장비 도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이들과 무기 관련 거래를 통해 현금을 벌어들였거나 무기 제조에 필요한 공작기계 등을 도입하거나 도입하려고 시도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또 이와 함께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에게 압박을 넣음으로써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 더 강한 압박과 설득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지난달 18일 서울에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켜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현인 그룹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자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서울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의 발효를 위한 세계 저명 인사들의 모임인 CTBT 현인 그룹은 북한의 핵실험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울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CTBT 현인 그룹은 26일 서울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무리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선언문을 발표하고 동북아시아 평화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이 CTBT의 서명, 비준하고 어떠한 추가적 핵실험 실시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discussed, of course, and we put into the declaration a request to North Korea.
CTBT 현인 그룹 구성원인 한스 블릭스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북한이 2006년과 2009년 그리고 2013년 핵실험을 함으로써 21세기 핵실험 금지 규범을 위반한 유일한 국가라며 이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 금지 조약을 비준하고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선언문에 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선언은 특히 2013년 2월 행해진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에 표명된 것처럼 중대한 국제적인 우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는 이전 결의에서 권고 수준으로 돼 있던 몇몇 제재 사항들을 의무화해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CTBT 현인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이호진 전 핀란드 주재 한국 대사는 이번 회의에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핵 문제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고 해결의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반해서 북한 핵 문제는 아직도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상의 정책 국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표명이 되었습니다.
이전 대사는 하지만 현인그룹은 이란이 핵 협상을 진전시키면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 등을 북한 지도부도 충분히 인식해서 기존 입장을 많이 바꾸기를 기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선언은 이와 함께 CTBT 발효를 기다리는 동안 모든 국가가 자발적인 핵실험 유예를 유지하고 CTBT의 목적과 의도에 어긋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북한 이외에도 아직 CTBT에 서명하거나 이를 비준하지 않은 발효 요건 국가들도 지체 없이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핵실험 금지 조약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일부 국가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있다고 해도 다른 국가들이 이런 점을 악용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인 CTBT는 1996년 각국의 서명을 받기 시작해 현재 183개국이 서명하고 164개국이 비준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능력이 있는 44개의 발효 요건 국가 중 미국과 중국,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 8개 나라가 아직 서명 또는 비준을 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CTBT 현인그룹 회의는 CTBT의 조기 발효를 추진하기 위해 2013년 발족됐고 주요 국가들의 외교 장관과 전직 총리, 국회의원 등 국제적인 명망가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서울 회의에는 한스 블릭스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과 라시나 제르보 CTBT 현인그룹 사무총장, 안젤라 케인 전 유엔 군축 고위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어제로 65주년이 됐습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3년간 계속되면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미군 역시 3만 6천여 명이 전사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혼란 중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거나 중요한 전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숨겨진 영웅들도 적지 않은데요. 특히 미군 소속으로 게릴라전에 투입된 8240 부대는 혁혁한 전공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하다가 최근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6.25 전쟁 65주년 특집으로 어제부터 8240 부대에 관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마지막 순서로 백령도 인근에서 활동하던 백호 부대의 활약상과 이 부대 훈련을 지휘했던 벤 말콤 전 미 육군 대령의 회고를 보내드립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페이어빌시. 이곳은 미군 특수부대의 역사와 활약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수특전 박물관이 있습니다. 미 동부의 남북을 잇는 95번 고속도로가 지나는 이 지역에 미 육군 특전사령부, 82 공수사단 등 주요 육군 부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물관 내 한국전쟁 기념관은 미군의 8240 비밀 게릴라 부대에 근무했던 벤 말콤 전 대령의 활약상과 이채로운 전시물품, 그리고 박물관 앞 광장엔 지난 2012년에 세워진 8240 부대 기념비가 방문객들의 눈길을 끕니다. 이 기념관은 북한군을 교란하기 위해 사용됐던 100원짜리 위패, 북한군 기지를 기습해 수거한 북한군인의 노동당원증, 북한군 깃발과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모두 말콤 전 대령이 박물관에 기증한 겁니다. 박물관의 짐 바트린스키 육군 담당 국장은 VOA에 말콤 전 대령이 미 특전부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Oh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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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out a doubt, because a lot of the stuff that he was doing.
말콤 전 대령이 한국 전쟁에서 수행한 수많은 체험과 전술은 이후 미 특전부대의 중요한 자산이 됐고, 지금도 미 특전대원들이 이를 배우고 실전에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콤 전 대령은 미 남부 조지아주 출신으로 북조지아 대학 학군단을 거쳐 1950년 정보장교로 극동사령부에 배치됐습니다.
I was initially assigned to the 3rd Infantry Division, and I was in Tokyo. And then all of a sudden, my orders got changed.
처음엔 미 육군 제3보병단에 배치됐지만 갑자기 8240 부대로 행선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말콤 전 대령은 미 중앙정보국 CIA와 미 8군이 비밀리에 조직한 이 부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조차 잘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여러 특수훈련을 거친 뒤에야 북한을 상대로 다양한 게릴라전을 펼치는 특수부대란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후 1951년 8240 부대의 사령부 역할을 하던 백령도의 레오파드 연대에 배속돼 인근 월레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백호 부대 군사 고문관을 맡게 됩니다. 당시 월레도엔 지척에 있는 북한 장현군에서 인민군을 피해 탈출한 수백 명의 유격대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백호부대 위생병 출신인 이종훈 씨는 당시 유격대의 미군 편입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 자체가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군이 우리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조직화한 거죠. 미군이 먼저 한국군보다 미군이 더 우리한테 손을 뻗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이용하면 네. 후방에 그 게릴라전도 가능하고 모든 게 유리하기 때문에 서로 잘 알잖아요. 누가 빨갱인지 누가 위기인사인지.
백허부대 등 인근의 북한 출신 유격대원들은 미군으로부터 무기와 보급품, 전술까지 전수받으면서 작전 능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백허부대 출신 전경화 씨는 당시 옹진반도의 섬들에서 활약하던 유격대를 덩키 부대라고 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1연대, 2연대, 3연대 뭐 쫙 저 연대가 있는데 4연대. 똥기포가 100년 저 4연대 화이트 타이거라고요. 그 똥기라고 한 게 그 무전기가 있잖아요. 옛날 무전기 그 뭐 이름이 뭐 이렇게 돌리는 이 손으로 저 발전기를 돌리는 게 꼭 이 당나귀 같이 생겼다고요.
말콤 전 대령은 자신이 조지아주의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백령도와 원래도 환경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백호 부대의 고문관을 맡으면서 본부와 협력해 다양한 게릴라전을 주도했다고 회고했습니다.
And we also counterfeited that money. We counterfeited that money by the bail.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해 폭격을 주도할 뿐 아니라 북한의 위폐 제조, 은행 공격, 교량 등 주요 시설의 파괴, 북한 군인들을 회유해 탈영토록 하는 등 여러 교란 작전을 펼쳤다는 겁니다. 말콤 전 대령은 특히 다른 미군 고문관들과 달리 대원들과 직접 북한 진영에 들어가 전투를 지원했습니다.
We killed 63 North Koreans and we had 6 killed, 7 wounded. We got counterattack.
기습 작전을 펼치며 무전기로 영국군의 폭격을 안내해 북한군 63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당시 말콤 전 대령의 통역을 맡았던 전경화 씨도 이 기습 작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각 이 부대마다 고문관이 미군 고문관이 한 사람씩 딸려 있었는데 특히 루티나 말콤은 아마 미국 군인으로서 전쟁 당시 이북 육지를 올라갔던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같이 장사한 것을 뉴욕 대원들이 올라갔었거든요. 기억하라. 루테르 말콤이 연락을 해 올라가서 뭐 함포 사격도 받고 어쨌든 예. 이미 그게 육지에 올라갔던 건 사실이에요.
말콤 전 대령의 이런 전과는 2005년 미국의 역사 전문 케이블 텔레비전인 히스토리 채널이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백과 부대는 침투 작전뿐 아니라 배를 통해 피란민들을 남쪽으로 이동시키는 인도적 활동도 병행했습니다. 탈출할 때 서해에 있는 거의 모든 배들을 유격대원들이 섬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해상 침투와 피란민 구출이 모두 가능했던 겁니다. 이종훈 씨는 특히 말콤 전 대령이 대원들의 침투 작전을 적극 지원해줬기 때문에 대원 모두가 그를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뭐 말콤한테 얘기하면 뭐 폭격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했죠.
말콤 전 대령 역시 1970년대 초 한국에 다시 부임해 박철, 유격대장 등 일부 부대원들을 찾았지만 대부분이 전쟁 당시 가명을 사용해 찾을 수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종훈 씨는 하지만 모두에게 잊혀진 백호 부대와 8240 대원들의 이야기를 말콤 전 대령이 늦게나마 세상에 알려준 데 대해서 대원들은 모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우리 부대에서는 말콤을 상당히 존경하죠. 왜냐하면 딴 부대 고문관 많았지만은 22개나 있었지만은 유대에 대한 책을 낸 사람이 이 사람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존경하죠.
이종훈 씨의 지적처럼 8240 부대는 휴전 후 1급 군사 비밀로 분류돼 모두에게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생사를 함께했던 말콤 전 대령은 휴전 직후부터 계속 8240 부대의 활약과 공적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Well, it was something that needed to be told because it was classified for 40 years and I couldn't write about it or talk about it.
40여 년간 기밀에 묶여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1990년에 기밀 해제를 미 정부에 요청했고 2~3년 뒤 실제로 일부가 해제돼 1996년 백호 부대에 관한 책을 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말콤 씨는 특히 이 책을 통해 현역 미군과 한국군 장병들이 한국전쟁에 숨겨진 전과와 수십 년째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실체를 제대로 알게 되길 바랐다고 말했습니다. 백호들, 북한에서의 나의 비밀전쟁이란 제목의 이 책은 오랫동안 음지에 있던 한국의 8240 부대 생존자들에게도 큰 자부심을 안겨줬습니다. 백호 부대 출신 이종훈 씨는 이 책을 계기로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8240 부대 전우회의 노력이 탄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책이 우리 부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책이 많이 도움이 됐죠.
한국 정부는 이후 8240 대원들을 뒤늦게 국가 유공자 대상자로 포함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엔 한국 국가 기록원이 전쟁 당시 중공군 복장을 한 뒤 북한 침투를 준비 중인 8240 대원들의 사진 등 관련 기록을 처음으로 한국 사회에 공개해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종훈 씨는 소수만이 기록을 인정받아 무공 훈장을 받았을 뿐 모든 전우가 정규 군인들과 같은 완전한 보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말콤 전 대령은 이에 대해 한국은 8240 대원들이 대한민국에 매우 가치 있는 자산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ose people were very valuable assets to South Korea. But they still have not given them any material benefits.
파리서공부대가 한국전쟁 중에 기여한 명백한 기록들이 존재하는 만큼 한국 정부가 이들의 공적을 인정해 적절한 보훈 혜택을 제공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말콤 전 대령은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한 뒤 29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90살을 바라보는 고령에도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특전사령부 학교 등 여러 곳에서 특강을 하며 한국전쟁과 파리사공부대의 활약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I still teach at Special Forces School at Fort Bragg, North Carolina. And they bring me back to active duty based on my experience.
이런 배경 때문에 말콤 대령은 북한의 3대 세습 문제, 열악한 민생과 인권 문제, 휴전 이후 북한의 수많은 도발에 대해 연도까지 매우 자세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We are very concerned about the health and welfare.
특히 북한 정권의 독재 세습에 따른 주민들의 열악한 보건과 민생 문제가 매우 우려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백전노장은 하지만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채 숨져간 전우들, 그리고 반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도 한국의 전우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이 가장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어빌의 공수특전 박물관 앞 파리사공부대 기념비엔 영어와 한글로 이런 비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북한에서 전투작전을 수행한 용감한 한국의 유격대원들과 미 특수대원들을 기리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말콤 전 대령은 이 기념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루빨리 한반도가 통일돼 고향을 공산주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겠다던 옛 전우들의 오랜 꿈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6.25 전쟁 65주년을 맞아 보내드린 파리사공부대에 관한 특집 보도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씨의 방북이 추진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 방북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남북한 관련 당사자들이 오는 30일 개성에서 이 여사의 방북 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대중 평화센터 측은 오는 30일 북한 개성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 이희호 여사의 방북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평화센터 측은 지난 18일 북측에 이 여사의 방북을 논의하자고 연락을 했고 이에 북한이 오는 30일 개성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인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을 비롯한 남측 관계자 5명은 북측의 맹경일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자 5명을 개성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김 전 장관은 북측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지만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늦어도 8월 15일 이전에 이 여사가 방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평화센터 측은 26일 한국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한국 정부는 이 여사의 방북 일정이 확정되면 승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의 26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이번 이호 여사 방북 신청권과 관련해서는 방북의 목적이랄까 또 어떤 정부의 대북 정책 기본 입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 대변인은 이 여사의 방북과 같은 민간 차원의 교류나 인도적 지원에 대해 한국 정부는 남북한 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열어간다는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사의 방북은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 여사에게 보낸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 조화에 대한 감사 친서에 평양 초청의 뜻을 밝히면서 본격 추진됐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와 북한의 광주 유니버시아드 불참 통보 등으로 남북 대화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사의 방북이 꼬여있는 남북관계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입니다.
이어 여사가 방북하고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고 할 때 현재 남북관계라는 게 거의 최우수단들이 사라진 상황이지만 유일하게 이어 여사가 가서 끈을 놓는다면 뭔가 우리 대통령께서 제안한 8.15 광복 문화 행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하나의 분수령을 만들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대중 평화센터 측은 이번 방북이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영유아 시설들을 방문할 예정이며 정치인들은 동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프랑스와 튀니지, 쿠웨이트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소행으로 보이는 테러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통화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중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자 중국 국무원도 미국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맞대응했습니다.
프랑스 테러 공격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사건이 일어난 곳은 프랑스 남동부 도시 리옹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생강땡 팔라비에의 가스 공장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에 공격이 벌어졌는데요. 보안 관계자에 따르면 최소한 한 명의 범인이 가스 공장에 차를 타고 접근해서 폭발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공장 가스 시설의 폭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만약에 네. 이 공장 시설이 폭발했다면 훨씬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현장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되고 공장 직원 두 명이 다쳤는데요. 시신은 끔찍하게도 목이 잘린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가스 농장을 노렸고 또 이 참수된 시신이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점에서 테러 공격으로 보입니다.
용의자가 현장에서 체포됐죠?
그렇습니다. 야시드 살리라는 이름의 30대 남성인데요. 오늘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이었지만 사건 발생 후에 급히 귀국을 했고요. 긴급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용의자 한 명을 검거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네.
올랑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은 가스 공장에 폭발을 일으키려 한 테러 공격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네.
또 공장의 나머지 직원들은 무사히 대피했고 주변 지역의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면서 이런 테러 공격에 직면해서 프랑스 국민들이 한데 뭉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범은 없습니까?
프랑스 경찰은 아직까지 단독 범행인지 공범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네.
한편 체포된 용의자는 과거에도 프랑스 경찰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경찰이 지난 2006년에 이 남성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 연관된 의혹을 갖고 2008년까지는 주목을 했었는데 이후에
네.
이 뚜렷한 활동이 없어서 경찰의 관심 밖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 테러 공격 현장에서 용의자로 체포가 됐고요.
네.
특히 오늘 가스 공장에서 발견된 이 참수된 시신 주변에는 아랍어가 쓰인 깃발도 함께 발견됐다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었는지 또 용의자가 특정 테러 단체와 연계됐는지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테러 공격을 받은 가스 공장은 어떤 곳입니까?
리옹시와 인근에 가스를 공급하는 곳인데요. 이 공장이 있는 생캉탱 팔라비에 자체는 매우 한적한 곳입니다.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이 공장이 미국의 본부를 둔 기업인 에어 프로덕츠사 소유라는 점인데요.
네.
하지만 범인이 의도적으로 미국 기업에 소유한 공장을 노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불과 몇 개월 전에도 뭐 대규모 테러 공격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월이었는데요. 당시 이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그것도 이제 도심에서 한낮에 테러 공격이 발생하면서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그렇죠.
당시에는 이제 공격을 받은 곳은 몇 년 전부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표적이 됐던 샤를리 에브도라는 풍자 전문 주간지 사무실이었습니다. 이 주간지는 이슬람에서 금기시하는 예언자 마흐무드의 만평을 실어서 여러 차례 테러 위협을 받았던 곳인데요.
네.
당시 주간지 사무실에 무장 괴한들이 들이닥쳐서 총격을 난사했고요. 또 이 며칠 후에는 공범이 유대계 식료품점에서 인증극을 벌이면서 이 주간지 기자와 경찰 또 보안 요원 등 20여 명이 사흘간 숨졌었습니다.
네.
한편 프랑스 보안 당국은요 앞서 이 자국 내 테러 가능성을 경고하고 경계 수위를 높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시 테러 공격이 벌어진 것인데요. 프랑스에서는 그동안 이 프랑스 출신으로 중동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테러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프랑스로 돌아와서 자국에서 이 테러 공격을 자행할 가능성이 계속 경고가 됐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다른 테러 공격 속보입니다. 튀니지와 쿠웨이트에서도 테러 공격이 발생해서 수십 명이 숨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아직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알려진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튀니지의 휴양지의 호텔, 그리고 쿠웨이트의 시아파 사원에서 테러 공격이 있었는데요.
네.
우선 튀니지에서는 북부 지중해 해안의 휴양 도시인 수스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무장괴한 두 명이 임페리얼 마르하바 호텔이라는 곳 주변 해변에 들이닥쳤고 총기를 난사했는데요.
네.
경찰은 오늘 공격으로 2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 이 중에 한 명은 경찰에 사살된 범인이고요. 또 다른 공범은 달아나서 경찰이 추적 중인 것으로 앞서 알려졌는데 아직 체포됐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숨진 사람들은 대부분 관광객이었나요?
아직 숨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네. 이번 공격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수스는요.
네.
튀니지 수도 튀니스에서 남쪽으로 15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네.
지중해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휴양도시입니다. 특히 이제 평소에 유럽이나 다른 북아프리카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현재 이슬람에서는 성월인 라마단 기간이 시작이 됐고 많은 이슬람교도들이 라마단 기간을 이제 보내면서 이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금식과 금욕을 합니다. 그래서
네.
낮에 해변에 나와 있던 사람들은 주로 외국인 관광객일 가능성이 더욱 높고 그래서 이들을 의도적으로 노렸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여러 정황을 보면 그런데
네.
튀니지에서도 올 초 관광객들을 노린 또 다른 테러 공격이 발생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3월이었는데요. 이 수도 튀니스에서도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인 바르도 국립박물관에 테러 공격이 발생했는데 당시
네.
이 리비아에서 귀국한 테러범들이 박물관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향해서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22명이 숨졌었습니다.
네.
사실 튀니지는요. 이 중동과 아프리카에 그래서 여러 독재 권력들을 무너뜨린 이 아랍의 봄 시민혁명이 시작된 곳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 그동안에 여러 나라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특히 이제 현재에도 이 온건 이슬람 정당과 세속주의 정당이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공격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쿠웨이트에서도 이슬람 사원이 오늘 테러 공격을 받았죠.
네, 쿠웨이트 수도 쿠웨이트 시티의 한 시아파 사원에 자살 폭탄 공격이 벌어졌는데요. 역시 이제 벌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지금 들어와 있진 않습니다.
네네.
현지 경찰에 따르면 당시 금요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었고 사원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폭탄이 터지면서 최소한 10명이 숨졌다고 하고요.
네.
한편 나즈드 프로방스라는 무장 단체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들은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아파 사원 두 곳에서도 비슷한 테러 공격을 벌였고요. 특히 이슬람 순위파를 표방하면서 이라크와 시리아 넓은 지역을 점령한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과도 연결된 단체라고 합니다.
네, 다른 소식 살펴보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냉전 이후 최악인 상황인데요. 두 나라 정상이 어제 통화를 하고 사태 해법을 논의했다고요.
네,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은요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전화를 했고요.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해서 여러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통화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넉 달 만입니다.
네,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요. 오바마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민스크 휴전협정에 따라서 모든 병력과 장비를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는데요.
네.
민스크 협정은 지난 2월에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협정을 중재한 독일과 프랑스가 서명한 협정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병력과 중화기를 철수하고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나선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
네.
하지만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크고 작은 교전이 계속되면서 휴전협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특히
네.
이 나토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반군 지역으로 계속 병력과 무기가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오늘도 그런 내용의 새로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네.
우크라이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도 최근 의회 연설에서 이제는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에 대응한 준비를 할 때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지금 병력과 무기가 흘러들어와 있다는 그런 목격자들의 증언도 있고 사진도 있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에 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에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뭐 나토가 공개한 위성사진, 항공 정찰 사진 등에서도 목격이 됐고요.
네.
또 현지에 있는 주민들도 러시아 화기나 병력을 목격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이 증거들에 대해서도요.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동부로 간 병력도 반군을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갔고 정부의 개입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네. 러시아의 대규모 병력이 정부의 지시도 없이 탱크와 같은 중화기를 몰고 우크라이나로 갔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네네.
한편 러시아의 이런 군사공세에 대해서 동유럽 국가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으면서 나토는 앞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에 동유럽에서 신속 대응군이라는 걸 창설을 했죠.
네.
현재 규모가 15,000명 선인데 이를 3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고요. 또 미국도 신속 대응군 지원의 일환으로 동부에 250대에 달하는 탱크와 자주포 등을 배치할 것이라고 최근에 유럽을 방문한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밝히기도 했는데요. 미국이 동유럽에 이런 무기를 배치하는 건 냉전 이후 처음이고요. 러시아도 미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서부의 군사태세를 확대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이 푸틴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고 통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네. 우크라이나 사태 외엔 또 어떤 현안을 논의했습니까?
백악관에 따르면요. 현재 진행 중인 이란 핵협상에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없애기 위해 두 나라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데 두 정상이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과 러시아 모두 이제 핵협상의 이제 주요 6개국의 일환으로 참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최종 타결 시한이 이달 말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나라의 협력이 그만큼 중요하죠.
네.
두 정상은 이밖에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하는데 시리아에서 미국은 ISIL에 대응한 국제연합군의 공습을 주도하고 있지만 아사드 정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온건파 반군을 지원하고 있고요.
네.
러시아는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고 있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가 앞서 북한 관련 부분은 전해드렸지만 미 국무부가 어제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보고서에서 중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자 중국 정부도 미국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맞대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중국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지적했는데요. 반정부 인사와 인권운동가에 대한 구금과 탄압, 또 언론 검열, 공산당 내에 퍼진 광범위한 부패 등을 이제 중국의 인권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자 중국 국무원도 오늘 미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는데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중국 국무원 보고서는 미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하고 있나요?
미국에서 총기 규제가 실패하면서 폭력적인 범죄가 빈번하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미 중앙정보부 CIA의 고문 사례, 미국 정보기관의 감청 활동에 대한 반발, 또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모두 이제 미국 언론들도 자세하게 보도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네, 미국과 중국이 바로 며칠 전까지 워싱턴에서 고위급 전략경제대화를 갖고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 이러면서 좀 분위기가 되게 좋아졌었는데
네.
인권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군요.
네, 사실 중국은 미국 정부의 인권 상황에 대한 지적이 있을 때마다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또 미국이 모든 나라에 자국의 인권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해왔는데요.
네.
올해도 미국의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 대해서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자국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국가별 인권 보고서가요. 저희가 말씀드린 이제 북한이나 중국 이런 나라만 다룬 게 아니라
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의 인권 상황 등을 다루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국이나 일본 아니면 다른 서방 국가들처럼
네.
미국의 동맹국의 인권 상황도 문제가 있는 점들은 그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자국의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요. 이 국무부가 아니라 법무부가 주관하는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서 또 매년 문제점 등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메일, 즉 전자메일을 통해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을 여러분께 직접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소식,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받아보시려면 미국의 소리 한국어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왼쪽에 있는 뉴스레터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미국과 한반도 소식은 물론 전세계 다양한 읽을거리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뉴스레터.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비가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도, 낮 최고기온은 27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내주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28도. 황해도 해주 역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도, 낮 최고기온은 28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함흥은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1도. 함경북도 청진도 흐리고 오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18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산도 흐리고 오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6도, 낮 최고기온 22도 예상됩니다. 양강도 해산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8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내일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투데이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의 한국어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오늘 동성애자들도 미국 내 어디서든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사실상 일부 주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동성혼 금지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동성애자들은 현재 수도 워싱턴 DC와 미국 내 36개 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동성애자들도 미국 헌법에 보장된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 같은 결정으로 미국 내 50개 모든 주에서 동성혼 합법화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법관 9명은 동성혼 지지 여부에 관한 이번 결정에 있어 5-4로 입장이 팽팽히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다수에 의한 결정으로 동성혼 권리를 금지하는 것은 끊임없는 폐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동성애자들의 결혼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멸시 풍조가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프랑스에 있는 미국계 가스 공장이 테러 공격을 받아 한 명이 살해되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테러는 오늘 오전 프랑스 남동부 리옹시 인근의 이제르도 생 캉탱 팔라비에 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공장 정문에는 아랍어로 적힌 깃발과 함께 참수된 남성의 머리가 걸린 채 발견됐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다며 이는 테러 공격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괴한이 차를 몰고 공장 시설로 들어와 폭탄을 터뜨렸다고 밝혔지만 공범이 더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르나르 카즈네브 프랑스 내무장관은 이번 사건을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로 규정했으며 체포된 용의자는 지난 2006년 이래 경찰에 알려진 인물로 현재 신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지중해 연안 휴양지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27명이 사망했다고 튀니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튀니지 내무부는 오늘 무장괴한들이 지중해의 유명 휴양도시 수세에 있는 임페리얼 마르하바 호텔 주변 해안가에서 총기를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정부 보안군이 즉각 출동해 대응에 나섰으며 적어도 무장괴한 한 명이 사살됐다고 전했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중동국가 쿠웨이트 수도에 있는 시아파 이슬람 사원에 자살폭탄 공격을 가해 적어도 10명의 신도들을 살해했습니다. ISIL 연계단체인 나지즈 프로빈스 측은 오늘 쿠웨이트 시티에 있는 이맘 사디크 모스크를 자신들이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몇 주 사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아파 이슬람 사원 두 곳에도 비슷한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중국이 인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어제 발표한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이 사회활동가들과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들을 투옥하고 소수계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가검열과 공산당 내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미국의 사회 문제 등을 다룬 보고서로 맞대응했습니다. 중국은 이 보고서에서 미국이 민권을 위협하는 총기 사용과 빈번한 폭력 범죄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 같은 공방은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비방보다는 상호협력에 집중하자는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벌어진 것입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난민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정상회의에 참석한 유럽연합 정상들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전쟁과 빈곤을 피해 유럽으로 몰려드는 난민사태에 대해 오늘 새벽까지 토론을 벌였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중해를 통한 유럽의 관문인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몰려드는 난민 4만 명을 앞으로 2년간 다른 유럽 나라에 할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지중해를 통한 위험한 항해에 나서고 있는 난민들의 주요 도착지여서 가장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와 중동 사태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모든 병력과 장비를 철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이란의 핵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협상에서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서방 6개국의 단합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